예. 시험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에 붙인 의식 혹은 규례라고 합니다. 규례라고 하는 것은 법규와 같은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지켜야 될 명령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반드시 지키도록 교회 안에 주신 규례 혹은 의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믿는 자의 신뢰로, 구원받은 사람이 신청하는 믿는 자의 신뢰로, 믿는 자의 신뢰로, 또 하나는 주의 만남, 로스 사람으로 하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기성교회에서는 이것을 주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천주교의 흉내를 내서 그들을 그대로 본을 따서 뭐라고 부르느냐, 성만찬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맞지 않는 말이요, 주의 만찬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가지 주님이 교회에 주신 규례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믿는 자의 신뢰. 다시 말하면 구원받고 다시 태어난 분명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성경적인 확신이 있는 사람의 신뢰와, 그 다음에 주님이 제정하신 의식적 규례인 주의 만찬입니다. 한번 합시다. 주의 만찬. 아, 이 믿는 자의 신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구원의 의적인 그림이요, 상징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다시 일어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를 몇 방울 흘린 것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를 많이 흘린 것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덤에 묻히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손을 댈 수 없도록 로마의 군사가 24시간 경계를 쓰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가운데 어느 누구도 손을 쓸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말씀하시던 대로 그리고 성경 기록에 기록된 대로 사흘 후에 다시 죽음에서 일어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외적으로 그림으로 보여준다든지 상징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침수 침례 위한 baptism by immersion, 침수 침례 위한 침례 이외에는 더 다른 그 외에 어떤 형태의 방법도 없는 것을 믿습니다. 만약에 물을 뿌리게 된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피를 약간 흘리신 것을 믿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게 되는데, 그 나의 믿음이 아니요, 여러분의 믿음이 아니요, 성경적인 신자들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교회에 주신 의식이요, 규례요, 명령인 것을 우리는 마태복음 28장에서 18절로부터 20절까지 분명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을 가르치고, 뭘 가르치는 거예요? 첫 번째,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과 연관해서 보게 되면 너희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모든 상금을 피조물들에게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는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주님이 분명하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이 주님의 명령은 사도들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니라 그들 개인들에게 주신 명령이 아니라 교회에 주신 명령으로 믿습니다.
아니 우리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 모든 사람,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교회가 오순절날 시작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아니하는 모순입니다. 여러분 이때는 오순절 이전이에요? 이후에요? 이전이죠. 오순절 이전에 이 명령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회에 주신 명령으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있어야 교회에다가 명령을 주시지요. 교회가 없는데 어떻게 교회에다가 명령을 주십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러므로 반드시 교회는 오순절 이전에 시작되어서야만 하는 게 옳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신리에 관한 명령은 개인들에게 주신 것으로 보아야 되는데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아, 그러나 주의 만찬은 주님이 대접하신 의식이요 규례입니다. 주님이 신이 대접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대정한 것 아닙니다. 교단과 교파가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직접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다 같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님께서 빵을 집으사 축복하시고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다 그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세상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왕국에서 너희와 함께 새롭게 마시는 그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그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좀 더 이 그 의식, 이 규례가 주님에 의해서 제정되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확실히 보여주는 성경 구절은 이 구절과 함께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도 전해준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신 바로 그 밤에 땅을 지구사 감사를 드리신 뒤에 그것을 떼시고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지킨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고 말씀하신 분이 주님 말씀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 주님이 대정하신 것을 말로 옮겼을 뿐이고 전달했을 뿐이요 그것 자체를 대정하신 분은 주님 자신이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교회가 신실하게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께서 불러서 교회가 들림을 받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지켜야 될 두 가지 규례를 주셨으니 하나는 신례로 또 다른 하나는 주의 만찬입니다. 이거 왜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멘. 이거 왜 더 없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신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구주에 대한 믿음을 엄숙하고 아름다운 상징으로 보여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진리입니다. 사실상 요사에 와서는 가운이나 이런 것을 입고 진리를 받고 그 형편이 안 될 때 그냥 입은 옷 그대로 해서 가면서 진리를 베푸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이 옛날에 중세시대에는요 아주 옷을 엄청나게 정갈하게 차려입고 그렇게 신에 신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엄숙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꼭 그 옷감이 그것을 보여주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이 임하는 그 자세는 엄숙하고 그리고 진지해야 되는 게 옳습니다. 이 신이는 우리가 과거와의 깨끗한 단절을 해야
했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침례를 받음으로 단절하는 게 아니고요. 침례를 통해서 나는 과거와의 구원받기 전의 삶과는 완전히 단절된 사람이며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변화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었고 묻혔고 그러므로 과거는 단절이 되죠. 그 다음에 일어났으니까 그냥 일어난가요? 새 생명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그게 구원의 경험입니다. 그 구원의 경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진리인데 물속으로부터 물 밖으로 올라올 때 나는 이제 과거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미 죽었고 묻혔기 때문에 단절되었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임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공포합니다 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고 새로운 창조물이 되지 않은 사람이 침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요 얼마나 어불성설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침례는 또한 구원받은 자가 지역 교회의 권위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물속에 담기는 의식이요 규례인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역교회의 권위입니다. 개교회의 권위, 지방교회, 지역교회, 로컬처치의 권위에 의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역교회의 권위가 있어야 아무 목사나 여기 왔다가 혹 여기 침례 받을 사람이 있어요? 제가 침례 베풀 테니까 나오세요 하고 자기가 침례 베푼 게 아닙니다. 제가 자리를 비는 동안에 다른 목사님들이 와서 침례를 베풀지만 그분들이 침례 베풀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이 교회를 대표하는 지역교회의 목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는 저에게 이 교회의 목사로서 침례를 베풀 수 있는 본의를 저에게 부여해 준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원받고 침례 순종한 사람이 아무나 침례를 베푼다고 하면 완전히 중구난방 무질서와 어지러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을 싫어하십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개교회에 그 권위를 주셨죠. 그래서 개교회의 권위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회원이 되고 주의 만찬에 참여함에 돼 있어서 전제 조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개교회의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그 개교회의 권위에 의해서 침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그 해럴드 형제라고 저희 교회를 미국인 형제인데 1년 동안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언제 구원받았느냐 하니까 언제 구원받았다고 분명한 구원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침례에 관하여 물으니까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서 침례를 받았느냐라고 물으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구원을 잃었다 찾았다 할 수 있는 그런 교회에서 침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신주 침례에 대한 방법은 맞는데 형태는 성경적으로 바로 했는데 그 교회의 권위가 우리가 믿는 신앙과 똑같은 권위로 안해할 수 없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형제가 성경적인 기업 교회의 권위에 의해서 다르게 진행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고민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마침내 신뢰에 순종을 했습니다. 제가 침례 베푼 사람 중에서 키가 제일 큰 형제였습니다.
180이 훨씬 넘은 형제였었는데 그 기억이 납니다. 주의 망상은 개교회의 이름으로 개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른 교회를 방문했을 때 비록 근본주의 독립침례교회여 우리의 믿음과 실천과 똑같은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의 그 지옥교회의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은 주의 망상을 그 교회에서 행하고 있거든 참여하지 않는 게 옳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주적인 하나의 교회를 믿는 게 아니라 지옥교회, 로컬 처치, 지옥교회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주적인 하나의 교회는 있을 수 없어요. 우주적인 교회를 다른 말로 인비지블 처치라 합니다. 불가시적인 교회, 볼 수 없는 교회라는 거예요. 이런 볼 수 없는 건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말 자체를 처음에 공부할 때 배웠죠. Hold out assembly. 불러내는 받은 무리인데 무리가 어디로 불러내시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자 여기 장인님들만 나오세요 하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따로 여기 모이면 뭐 생명인간이? 왜 안 보여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하나의 교회를 말할 때는 교회, 하나 이상일 때는 교회를 이렇게 세계의 교회가 하나고 전 시대의 교회가 하나인 우주적인 교회로서 존재하는 것은 전혀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 누구의 가르치네요? 로마 천주교의 가르치. 그래서 로마 천주교의 교황은 전 세계의 교회를 관장하고 통치하고 감독하고 지시하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지가 예수의 예수님도 아닌데요. 그가 교회의 머리예요? 아니잖아요.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우리 부산 성서침례 교회라고 하는 지역교회. 지역이란 말 아시죠? 지역교회.
지역교회.
로컬 처치합니다. 지역. 지역교회. 지방이라고도 하고, 지역이라고도 하고. 이 지역교회, 지방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목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명령에 따라 믿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믿고 그분의 명령에 따라 실천합니다. 주님의 명령이 어디 있습니까? 기록되어진 말씀이 성경 기록에 있습니다. 네, 그것을 주님께 기록해서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주의 만찬을 남는 것을 보고 자기도 먹겠다고 한다고 덜렁 내주면 안 됩니다. 지성교회에서 이게 아주 비일비재하게 있어요. 부모들 일부러도 줍니다. 그게 무슨 신비한 일입니다. 그 배경이 어디냐? 천주교에서부터 나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주의 만찬. 교회의 회원들이 빵과 포도주를 사용하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사십시의 제국을 함께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다른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뒤쪽으로는 과거를 향해서는 주님의 죽으심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는 주님의 다시 오심 생각하며 기념하는 것이 주의 만찬입니다. 그러면 주의 만찬 이전에 조건이 있다면 항상 엄숙한 자기주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조금의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침례에 관해서 보면은 신약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신 경우에 보면은 물 속에서 올라오실 때에 라고 분명히 진리를 베풀려면 많은 물이 필요합니다.
그럼 여기 강도 아니지만은 여기 침례탕에 물을 채우려고 하면 물이 참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만약에 세례를 베풀려고 하면은 여기 제가 마시는 물 한 컵만 가지고도 수배예요. 근데 침례자 요한이 애논 갔다 온 곳, 애논에서 침례를 베풀 이유가 여기 물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이 좀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우리는 뭐 어디 가든지 물이 그냥 이렇게 물이잖아요. 이스라엘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거기 중동아시아라는 지역은 사막이 많고 황량한 땅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물이 아주 귀한 곳이에요. 마음대로 간다고 물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례를 베풀려고 하면 물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살렘에 가까운 에논이라는 곳에 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빌립이 베푼 침례를 보면은 물 속에서 나와 올라올 때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빌립이 그 에티오피아 대신에 침례를 베풀게 될 때에
여러분 알고 계십시오.
빌립이 예시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보세요. 이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돌아갔는데, 그는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유대교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오고 가며 그 사막길이 얼마나 불편한데, 그 사막길에서 이사야 예언자의 글을 읽고 있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으면 그가 히브리어를 배워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읽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막길을 가면서 여러분 이런 성경 읽는 것도 쉽지 않은데 두루마리로 된 거는 이래가지고 읽으려고 하면 그거 뭐 몇 사서 기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걸어놔야 됩니다. 걸고 해가지고 이래 읽다가 또르르 말아가지고 또 옮기고 해서 읽고 이런 와중에도 그가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그가 읽던 성경이 이사야서 53장의 내용이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앞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피 흘리시고 찢기시고 죽으시게 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읽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 자신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건지 땅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지.
그래서 빌립에게 물었더니 빌립이 그 글의 성을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내용이 다시 바뀌게 됩니다. 이야기를 한 내용이 있고 둘이 길에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왔다. 여러분, 진행이 되게 빠르죠? 그럼 그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잖아요?
그러나 있죠. 사도행전 8장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 말씀 찾아주십시오. 사도행전 8장. 8장 36절입니다. 35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빌립이 입을 열어 바로 그 성경 기록에서부터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을 선포하니라. 그들이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매 내시가 이르되 보라 여기에 물이 있으니 무엇이 내가 침례 받는 것을 방해하리요 하네.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예수님을 가르쳐 복음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도 계속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침례에 관하여 묻습니다. 물이 많이 있는 오아시스에 이르게 되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미 그 내시가 구원 받았고 그리고 이미 침례에 관하여 상담을 다 받은 상태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당신이 아까 계신 거 보고 받을 사람은 침례에 순종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물이 있는데 그 물이 많지 않습니까? 다시 오아시스가 있네요. 여기 물들이 많은데 내가 침례 받는데 뭐 방해거리가 있습니까? 그때 개역 성경에는 사탄의 교활한 역사로 인해서 싹 깨버린 그 구절, 결정적인 구절이 금정역 성경에는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없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쓸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에 37절이 없으면 37절 없음하지 말고 38절을 땡겨서 37절 하면 되지. 왜 없음합니까?
다른 성경에는 있는데 오히려 뺏기 때문에
없습니다. 말을 수술하게 하는
것입니다. 37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시작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냐 하니 내시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니라. 그가 명령하여 병거를 멈추게 한 뒤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 속으로 내려가니 빌립이 내시에게 침례를 주니라.
그 내용이 뭐예요? 신앙 간증이에요. 당신이 침례 받는 데 있어서 오직 한 가지 조건만 있으면 됩니다. 당신이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여 나의 주님이신 것을 믿고 구원받은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아무것도 방해될 게 없습니다. 그때 그가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 말 속에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 생명을 얻었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간단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병거를 멈추게 하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 속으로 내려갔다. 의미나 상징을 볼 때도 당연히 침례를 써야 되는 것이 왜냐하면 죽으신 그 물 밑에요. 묻히신 우리 완전히 덮이는 것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물 위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상징이나 의미를 보더라도 그렇습니까? 침례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묻히고 함께 일어난 것을 믿는 믿음을 보여주는 그림이요. 상징이기 때문에 물 뿌리는 것 같은 소재 방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례를 통해서는 이러한 상징을 전혀 보여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옛날에 어떤 사람의 그림과 나타나는 그 책에 보면 그림을 그려놨는데 세례를 어떻게 했냐.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다가 삽을 한 뜨더니 그냥 삽이 아니라 손으로 이렇게 그걸 한 등 죽더니 쫙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라는 뭐냐면 모이드라고 했어요. 묻혔다. 묻어나는 거예요. 아세요? 그거 묻은 거예요. 아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스프링클링 하는 거 말고 호어 예. 붓는 거 있었어요. 붓는 거. 호흡을 한껏 갖다가 확 붓는 거. 그래서 그걸 갖다가 어떻게 했냐면 삽으로 한사 팍 떠가지고 이렇게 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뭐라 했냐면 모이 상징이다. 그 상징이 되어요. 그 다음에 침례를 그림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하느냐? 완전히 덮어놓고 그걸 완전히 덮어놓고 그리고 옛날에 여러분이 헬라어라는 말을 많이 들었죠. 근데 요새 저기 그리스를 가르쳐서 헬라라고 말하진 않죠. 고대 문헌에는 헬라라고는 말을 많이 썼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현대로는 그리스 아테네에서 올림픽도 있었잖아요. 내가 그 나라에, 뭐 딴 생각, 바로 그 나라에요. 이 그리스도 로고를 보니까 헬피스라고 하는데 그 말은 방금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저렇게 바른 소리 할 줄 아는데 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함부로 바꾸고 변질시키고 마음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과 심리의식과 세례의식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죠? 심리의식 반드시 물에 들어가야 하지만 세례의식 소용물에 들어가야 하지. 심리의식 많은 물이 필요한데 세례의식 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 심리의식은 뛰는 것으로 가야 하는데 물을 옮겨와야 됩니다. 물속으로 내려가야 하고 물속에서 나와 올라와야 하는데 물속으로 내려가지도 않고 물속에서 나와 올라오지도 않습니다. 무침과 일어남을 상징한다고 글로서 이렇게 말했는데 무침과 일어남의 상징이 세례의식이에요. 전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몸 전체가 그리스도로 못 입는다는 상징이 있다고 신예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몸 전체가 그리스도로 못 입는다는 상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멸방을 뿌리는 것은. 그다음에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신예를 베풀라고 했는데 100% 순종이라는 성취가 있는 반면에 인간들이 변형시킨 것이라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중요한 것은 예배를 베풀게 될 때 전혀 구원받자마자 제례 베푸는 게 아니고 학습하고 문답하고 6개월에서 최소한 1년이 지나야 받을 수 있잖아요. 그거 누가 만든 제도예요? 천주교가 만든 제도인데 개신교들이 그냥 가지고 와서 그대로 학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성경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봐 주시죠. 이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언제 침례받았습니까? 구원받은 그날. 아멘? 그날. 오케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언제 침례받았습니까? 구원받은 그날 침례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언제 침례받았습니까? 구원받은 그날입니다. 아시겠어요? 성경은 어디에요? 6개월 기다려서 학습하고 문답하고 6개월 기다려서 세례 문답해서 성하면 세례 주고하는 그런 신이 없습니다. 침례도 성경적으로 침례해야 되는데 틀렸을 뿐만 아니라 세례를 베푸는 방식도 전혀 성경적 기준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세례의식에 대한 결론은 신약교가 행하는 규례나 의식이 아닙니다. 신학교에서 벗어나 가톨릭 교회가 변형시킨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 벗어나 갈등이라 메슬리도 이전에서는 개혁을 못하고 그대로 따르고 말았습니다. 종교개혁자 자신들은 신교가 성경적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으나 다감하게 신경을 못한 채 그대로 전승되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등이 어떤 소리인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더피 펜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교역에 동방교회 역사라고 하는, 동방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느 교회를 말하느냐면 여러분이 들어보셨어요? 그리스 정교회라고 들어보셨어요? 히랍 정교회라고 많이 들어봤죠. 그걸 말합니다. 그리스 정교회, 비잔틴 교회라고도 하고 그리스 정교회라고도 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그리스 정교회. 이 그리스 정교회가 뭐냐? 본래 로마 카톨릭이, 가톨릭이 하나였었는데 동가톨릭과 서가톨릭 이렇게 나눠진 겁니다. 그래서 로마 천주교와 그리스 천주교 그것을 그리스 정교회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나눠졌습니다. 봐보십시오. 여기 침례의 최초의 형식은 그 말이 의미한 바와 같이 침례기에 쓰이는 깊은 물속에 완전히 침수에 들어가는 형태였으면 조금 더 의문시할 수가 역사가 하지는 그 다음에 또한 적어도 4세기 동안은 침례 이외의 다른 형태는 일체 알려지거나 인정된 바도 없었다. 단지 예외가 있었다면 위험한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 따르며 기판을 모두 거의 이상한 정도 너무 아픈 사람인데 침례를 못 했기 때문에 갖다 붓는 게 그때 있었을 거예요. 이건 아니고 그때 그전에 갖다 확 붓었어요. 이거 무지개 툭 닦을 수 없으니까 환자들은 죽어가는 사람 거예요. 그 다음에 동방교회 이스턴처치 혹은 그리스 정교회 비잔틴 교회가 받은 교회입니다. 동방교회 그리스 정교회 비잔틴 교회가 한 교회를 받았을 것인데 이 동방교회 그리스 정교회도 엄격하게는 침례를 보수했으며 비잔틴 제국의 교회도 침례의 전조 물질적으로 모두 무효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죠. 로마 천주교에는 세례를 하는데 그리스 정교에는 침례를 한다는 거예요. 그 침례 이외의 다른 방법은 다 무효다. 그 엉터리다.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존 칼빈. 그 사람이 프랑스 사람이다 보니까 그 칼빈이라고 시작합니다. 존 칼빈의 주장입니다. 역시 같은 제키 소련적인 분석이 침례를 받은 사람이 완전히 물 속에 들어갔는지 홀이 잇몬 안에 물에 톡 들어갔는지 그리고 1회 또는 3회나 그렇게 했는지 한번 톡 들어갔다 나는 게 대부분이나 톡 들어갔다 나는지 그왜 3회나 나가는 자를 성과 성자와 성령하니까 3번 들어갔다 나는지 한번 들어갔다 나는지 그리고 한지 물로 뿌림을 받기만 했는지 스프링클 믿음과 물을 뿌려내는지 그 바퀴만 했는지의 문제들은 조금 더 중요한 것입니다. 지 마음대로 그게 조금 더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지가 뭔데 성경보다 더 앞서가. 그러나 그 다음 보십시오. 그런데 심리라는 말이 물속에 잠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달린 사실이에요. 심리는 제가 거기다 줄을 달았습니다. It is by emotion. 신술에 의한 침례는 초대 교회들이 사용하던 형태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기후의 다양성에 따라 이 중 어느 형태를 취하느냐는 차이다. 지가 하나님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신수 침례에 의한 침례만이 올바른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혀놓고 그러나 신뢰하든지 세례를 하든지 그 나라가 처한 신형편에 따라 이들이 이것저것 선택할 수 있는데 그게 달려요. 그리고 신뢰를 하든지 세례를 하든지 그다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 오늘날 기성교회 사람들이 하는 소리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것은 의식일 뿐인데 신뢰는 정식이요 세례는 당신이 됩니다. 여러분,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휴대, 고, 주님의 명령입니다.
아멘.
이거 한번 들어보십시다. 자,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대관들을 잔치에 초대하느라 잔치에 정의라는 자를 뽑아. 그런데, 이 거기 뭘 변경해, 정의라는 건? 넥타이 3년, 다시 합니다. 얼렁하게 편안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뭐라면 노예네가 전쟁하고 그러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뭐 그게 꼭 중요하겠습니까? 그래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도권을 받죠. 시도권 되는 거 알아요? 분장한다고 말해요. 감옥에 들어가고 아 참 왕이 이런걸 그렇게 가볍게 여기는데 가만 놔두겠습니까? 옛날에 절대 군주 시절에 왕이 그런 사람 가만 놔두겠어요? 왕중왕이여 중중의 중이여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것을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그렇게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나간 역사 속에서 아무 시대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믿는 성경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바쳐가면서 침례를 고수하며 생명을 아끼게 됐던 것입니다. 왜 우리 마음대로 약식을 하거나 변경하거나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과 그들의 신앙을 바꾸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주께서 들으십시오. 성경에 대한 우리의 신앙은 한 가지로만 바꿀 수 있는데 그건 뭐냐? 목숨뿐입니다. 돈 때문에도 바꿀 수 없습니다. 명예 때문에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의 안양과 편함 때문에 바꿀 수 없습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바로 제가 주일 아침에 설교하는 아침 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침례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성경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성경 교리 설교할 때 또다시 침례가 언급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기억하십시오. 왜 무한 침례를 거부하는가? 신약의 묘사된 유일한 침례는 오직 믿는 자의 침례라.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려면 그는 어느 정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수준의 나이가 돼야 하는 게 무엇입니까? 영화가 수화가 도저히 들을 수도 없고 제대로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데 어떻게 개인적으로 의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습니까? 그때는 아닙니다. 또한 마태복음 24장 18절은 20절의 지상 명령의 말씀으로 그것은 믿는 자의 침례라고 하는 것이 명백해집니다. 또한 침례는 회개를 하며 옵니다. 회개하고 침례하다고 했죠? 회개. 꼬마의 영아 아이가 무슨 짓인지 회개를 합니까? 우리 은지가 보니까 상당히 똑똑한 것 같아요. 전년도점에 은지가. 아이고, 잘하고 인사도 잘하고 이야기도 잘해요. 근데 걔한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기도하면 엥? 아직은 아무리 똑똑하고 달랐어도 아직은 안 됐네요. 반드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려면은 시청의의 인격적인 결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거 저것도 못하는 얘기를 하다 막았다가 신에게 할 수 있어요? 아니죠. 그 다음에 성경에 유아가 침례를 받은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신앙 과정에서 기록된 사람들은 모두 성인이었고 침례는 오직 믿는 사람들이 받은 것이었고 그리고 마술의 경우도 믿는 자들이 침례 받은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 다음에 유아들이 가족 침례에 포함되었다는 지금입니다. 온 가족이 침례 받았다 했을 때 유아가 거기에 포함된 경우를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본연의 경우에 유아들이 언급되고 있지 않고요. 무디아의 경우에는 가족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혼자 처음에 모릅니다. 그 다음에 이 내부적인 가족 침례를 모금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유아를 포함하고 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유아 침례라 유아 뭐 제외는 근본적으로 아니니까 유아 침례는 성경적이 아니기 때문에 거부합니다. 주의 만찬이 예수 중요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보십시오. 성경 어디 가르침입니까? 주의 만찬은 주님의 산도 주님의 피도 아니고 다만 그분의 죽으심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험한 위험이었다는 것을 신여하는 의식이요 유대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뭐예요? 중요한 게 뭐냐? 신여이라고 신여하는 것이죠. 그런데 천주의 가르침은 뭐냐?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순차적으로 해석합니다.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언제 예수님 이렇게 내 몸을 의미한다. 이것은 내 피를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내 몸으로 내 피라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제가 기도를 하는 순간에 그 떡과 그들이 말하는 그 빵과 그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사제의 기도에 얼마나 그리 때문에 그 사제는 그 피를 갖다가 나눠주다 보면은 흘릴 수도 있고 쏟을 수도 있으니까 혼자만 나눠줘가지고 코가 막혀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먹기 좋게 한다고 자식을 응하게 100원짜리 정도만하게 만들어가지고 입을 쫙 벌려 한 잔씩 나서 입을 쫙 벌리면 아주 탁 당겼는데 오늘날 시선들이 그 곳이 되는 것이지만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천주의 사람도 보니까 목사가 훨씬 본인에 있겠거든요. 기사들 나오래갖고 쭉 나눠주는 것보다는 제가 탁 쳐갖고 하나씩 나오면 탁 터치고 탁 쳐갖거든요. 그건 사제를 흉내내는 것이고 그 사제 흉내내는 것은 구약의 제사장을 흉내내는 것이고 신약의 목사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왕가에 속한 제사장입니다. 그 다음에 루터교회 가르치는 어떤 것이냐 빵과 포도주를 믿음으로 받을 때 그 물질은 천국의 물과 피가 됩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동체설이라고 합니다. 아까 화체설이라고 합니다. 내가 받는 그 순간 믿음으로 받는 그 순간에 바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됩니다. 그렇게 개인교회 가르칩니다. 가르치면 주의 만찬에 그리스도가 영적으로 여기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는데 영적 지연연설이라고 합니다. 이것 또한 맞지 않습니다. 오직 분리 가르쳐 하나,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기념하는 것일 뿐입니다. 실제 피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실제 몸이 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때 그 예수님이 영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뭐 영적으로 따로 나타날 필요가 뭐 있어요? 하나님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두세 사람이 내일을 보니까 거기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어떻게든 영적으로 나타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 떡소금 하고 안방 소금 하고 그 풀어진 맛있는 거 그거 뭐 할까요? 자, 이 주의 말씀은 제가 먼저 말씀했냐. 이 주례는 이 주님께서 내만 당했던 저녁에 신이 제가 말씀하셨어서 신예와 더불어 우리 신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의식고 주례입니다. 행해야 될 이유, 왜 우리가 이 주의 말씀을 해야 되나?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훈련하게 그것을 생활하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초대교회들이 그것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을 보면 초대교회가 그것을 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용어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성경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성만찬이라고 하는 성집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성만찬이라는 말을 할 때도 세트로 들어갑니다. 대인적으로. 자, 천주교회는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 행해야 되는 실성사가 있습니다. 실성사라고 하는 한자가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컴퓨터에 치면 한글 쳐놓고 그걸 한자로 바꾸려고 해서 해보면 실성사라는 게 바로 나옵니다. 한자가. 이게 얼마나 유명하면 이제 그들이 있겠어요. 거기에. 실성사는 말 미국까지 고룩한 일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람 죽지 않는 거, 결혼하지 않는 거, 뭐 결혼하지 않는 거,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세례 받는 거 뭐, 등등 이렇게 해서 7가지 성사가 있는데 그 7가지 성사 중에 실성사 중에 성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체성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만찬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기존 교회들이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걸 쓰고 있습니다. 한심스러운 것은 신일이 목사들 중에도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에 우리가 성탄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아니요. 주의 만찬을 거행하겠습니다.
성경적입니다.
아니 주님이 그 시로 가르치신 성경 용어가 제대로 남겨보셨습니까? 주의 말씀이라고 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참석사격 누가 주의 말씀을 참석할 수 있습니까? 구원 받은 사람은 주의 말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교회의 본의에 의해서 교회에서 이루어짐으로 신계를 받고 그 교회의 회원인 사람이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질서와 관련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요 실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회원 아시겠죠? 왜냐하면 지역교회에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교회에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지역교회의 회원이 그것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 어떤 사람은 이걸 못하게 했더니 막 팔을 펄펄 대고 난리였습니다. 그럼 얼마나 바쁘게 해야 되느냐 진도. 초대교회는 처음에는 매일 주의 만찬을 행했습니다. 왜냐면 그들이 매일 만났거든요. 매일 예배했거든요. 그래서 매일 주의 만찬을 나눴는데 15년에서 20년이 지나고 나서는 매주 행하는 모습을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회심에 대한 언급은 없고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마지막으로 주의 만찬을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페이스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얼마나 진지하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데 형제들의 모임이라는 걸 들어보셨어요? 브레드런 철치라고 하는 여기는 매주일 합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이 없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니다라는 말까지도 활용하면서 합니다. 그리고요 청주교에서 여자들 뒤집어 쓰듯이 지금도 그 교회 가면 그 교회도 여자들 뒤집어 쓰고 합니다. 이거는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주의 만찬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냐고 성찬이라는 선택을 했습니다. 어떤 분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이 주의 만찬이 성찬이라고 합니다. 그냥 너무 똑똑해요. 꼭 영어 그대로 번역하면 되는데. 그래서 종종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영어 제목을 모를 때는요, 책을 하나 사는데, 그 다음에 또 다른 책이 나와서, 야, 이게 또 좋은 책 나왔네 해서 사고 보면 똑같은 책인데, 번역자가 지 마음대로 제목을 바꿔버렸어요. 이거 제가 생각합니다. 성사를 갖다가 집어넣는 거. 그게 성체. 자, 요소. 무엇을 해야 되냐? 누룩 없는 빵과 누룩 없는 소금을 사용해야 됩니다. 둘 다 누룩이 안 들어야 됩니다. 왜? 누룩은 죄를 담긴하고 누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도 담그십시오. 저기, 누룩 없는 빵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맛도 없고 하니까 갈딱 기운이 나게 하다 설탕도 넣고 뭐 이스트도 넣고 해갖고 맛있게 만들어가지고 하나씩 이게 너무 정말 칼로리지 못해 그렇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떼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규모가 크지 않을 때는 하나의 떡에서 떼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문제가 없죠. 그러면 교회 규모가 크지 못해요. 그 빵을 크게 만들어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 찢기셔서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의 주님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포도주.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미 누룩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리고 주위에서 그렇죠. 마태복음 26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에서 금정역 성경에서는 여기에 전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했습니다. 포도나무에서 난 열매다. 포도나무 열매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열매나 잡다한 거 다른 거 속지 말고 그대로 누구 속지 말고 그리해야 그리스도가 죄 없으신 고룩하신 피를 흘리셨음을 기념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선생님께서 이게 성체성사로 해가지고 이것이 뭐냐 구원과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찌하든지 자기의 애들도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개신교의 교인들이 자기 사람들에게까지 매기려고 했었는데 전혀 그것은 신기한 능력이 없었어요. 그죠? 기념이 그래서 주의 반찬 주의 반찬에 앞서서 그리스도인은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교만해 주신 두 가지 규례, 의식, 신뢰와 주의 만찬에 관하여 함께 상고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연배되었습니다. 흥미하지 않습니다.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깨끗하고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이 성경의 가르침대로 저희들은 죽으실 때까지 구원받은 자에게만 신뢰를 베풀 것이요. 그리고 성경의 말씀에 따라 주님의 피신과 기신을 기념하는 주님의 만찬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